오늘은 개역 개정으로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그래서 이제 수십 년 이제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또 교회에서는 성경을 또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목회자이면서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가장 기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주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창조, 또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제 재림. 이런 그 주제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겸허해지고 또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깊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 내가 이것을 다 아는 척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그 주제들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의 그 핵심 기둥들인데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 내 삶이 이 위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는 이 기독교의 중심 이 주제들 위에 어떻게 또 세워지고 자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냥 겉만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속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냥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중심의 일들, 제가 열거한 이런 일들은 사람이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을 열고 그것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새벽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는 본문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신 것에 또 그 많은 의미들을 찾고 또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새로운 것도 열리고 이렇게 되지만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 죽으심과 그 고난 속에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르심, 그런 부르심의 음성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좀 이슈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제 좀 충실하기 위해서 부활에 동반된 사건들을 마태가 설명하는 부활에 동반된 사건들을 좀 보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천사의 등장,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경비병들, 무덤 지키던 그 워처들이 천사를 보고 이제 죽는 사람처럼 되었다, 졸도했다라는 뜻인데요. 죽은 사람처럼 된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사의 등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우리가 천사라고 말을 하면 이제 비현실적인 어떤 판타지 어떤 캐릭터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이라든지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활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건들 속에는 천사들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심된 사건들을 어떻게 더 보완하고 더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더 완벽하게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말씀이 어렵지만 탄생과 부활 같은 것은 동정녀 탄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게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신비적인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언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좀 보통의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비범한 존재죠. 그러니까 천사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더욱더 신비한 차원까지 끌어들여서 완벽하게 증언해내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등장은 항상 아,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사건이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이것에 대한 더 완벽한 그 깨달음과 또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가 주로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예고하는 것, 그죠? 이것은 다 많이 아시죠? 우리 주님 탄생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죠. 그런데 오늘과 같은 본문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죠? 돌을 굴려냈습니다. 무덤 앞에 있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밀어내신 게 아니라 천사가 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돌을 치워내는 이 천사의 일은 예수님께만, 예수님의 부활에만 그 해당되는, 그 예수님의 부활만을 암시하는 그 돌이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에서만 암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옛 삶이라는 무덤으로부터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징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늘 나아가고 싶을 때 종종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 돌들 과연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돌들이 하루 좀 잘 치워져야 내가 예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잡념이 이 돌의 역할을 하고요. 또 내가 뭐 오늘은 정말 기도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세상에 지금 페이스에 휘말려 있는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늘 조급하고 한 걸 자기가 의식하진 못하죠. 그러나 그 조급함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 한 챕터를 읽기에 방해를 많이 합니까? 계속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정말 너무나도 기도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웬 그런 분주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자꾸 들뜨는지, 왜 앞으로 해야 될 일, 오늘 끝나야 할 일들이 그렇게 자꾸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그걸 참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죠. 또 염려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에 걱정에. 또 불안한 건 어떤가요? 이 불안의 기본 이 수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정도가 불안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조그만 일이 탁 일어나면 당황하거나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앵자이어티 레벨이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하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들, 이런 돌들 치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내가 생각으로 이게 물리쳐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무슨 뭐 내 방법을 터득하고 내가 또 뭐 수도하고 뭐 수련을 해서 이것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련한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산에서 기도했다. 아, 그러면 이거 40년 동안 우리가 산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라는 신비적인 그 힘의 존재가 이것을 치워주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활의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그 나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 옮겨지고 그 돌이 치워지는 그런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살기에 꼭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경비병들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일어난 일 중에 이제 4절에서 무덤 지키는 경비병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라쳤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께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덤 앞에서 지키는 자들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의 영혼도 꼼짝 못하도록 얼어붙도록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덤 안에서 우리의 행동 반경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딱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 이것이죠. 이들은 하늘의 어떤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과거와 과거의 실책과 또 과거의 어떤 오류, 또 과거의 아픔, 이런 것들과 또 나의 자신의 그 자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딱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잘 피어나지 못하고 무덤에만 묻힌 상태에 머물도록 우리를 꼼짝 못하게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 경비병들입니다. 이 경비병들은 세상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경비병들은 빌라도의 권세를 받고 지금 무덤을 지키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위를 부여받고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의 진짜 나는 두려움과 슬픔의 무덤 속에서 이게 잘 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뭔가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그런 것이 이렇게 탁 터트려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늘 뭔가 좀 이렇게 눌리고 있는 것 같은, 늘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 뭔가 생각은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 함께 교류하고 만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내 영혼은 답답하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분노할 뿐이죠. 분노라는 것은 겉으로 터지는 분노도 있지만 안으로 삭히는 분노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분노하고 삽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그 치워진 돌 위에 천사가 있는 모습을 딱 보고 그냥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나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까무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들은 원래 무력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큰 돌 같은 그런 큰 돌과 경비병들이 그 정말 나에게는 어떤 큰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경비병들이 죽은 자처럼 무력해지면 그러면 그제는 내가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모험심이 또 용기가 정말 내 적극적인 믿음, 능동적인 그런 나의 삶의 태도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이렇게 부여받게 되면 나의 인식의 세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실제로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는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여인들이 천사가 행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돌을 옮겨놓은 곳, 그리고 또 빈 무덤으로 남아져 있는 곳, 경비병들이 쓰러진 곳, 그것을 보면서 지금 천사가 또 해주는 그것에 대한 해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알았어요. 아,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비고 경비병들이 쓰러진 것은 왜 그렇게 된 건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무덤에 왔냐 하면 장례를 계속하기 위해서예요. 퓨너럴을 계속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가시게 된 날,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온종일 무덤 앞에서 애도하고 있었어요.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이제 그 장례를 끝마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생각 속에 고정되어 있던 그 이 광경은 뭡니까? 무덤이 지금 돌에 딱 막혀져 있어야죠. 그리고 어저께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야만 이들은 그렇구나라고 그냥 응당 받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들은 무서웠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건인가? 이거 굉장한 지금 너무나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광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생소하고 너무나도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광경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리사이트를 앞두고 있는 연주자가 있어요. 근데 연주자가 너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리사이틀이 첫 리사이틀이라고 할 때 그 얼마나 그 전에 두렵겠어요. 그죠? 그 딱 나설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지금 그 심정인 거죠. 중요한 job 인터뷰를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직장의 job 인터뷰를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떨립니까? 그죠? 그것은 다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극복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니 그 말로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들었다면 두려움을 반감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도 제가 2004년도 2월 달에 벌써 15년 전이네요. 바로 이 강대상 앞에서 설교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지금 다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긴장했었어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안 떨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떨렸다고. 사실은 그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근데 정말 떨리는데. 근데 여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떨리던 그 두려움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천사들로부터 듣고 난 후에는 그것이 다른 두려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른 두려움에 그 바뀐 그 승화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정말 놀랍구나.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실 수가 있지?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너무나도 선명해지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외심, fear, 그 경외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fear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지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지금 이 fear는 부정적인 그런 상태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로 바뀌어진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이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빈 무덤의 그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주님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랬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그러나 이 무서움은 처음 무덤의 광경을 보고 가졌던 그 무서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경외심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는 친절하게 그 말을 바꾸어서 경외심과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이 여인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큰 경외심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데 근데 또 덜컹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그러니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 예수님이시네. 그리고 또 다시 무서움이 그 아까 빈무덤 보고 가졌던 그 무서움이 또 생겨났겠죠.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면 이 여인들은 이내 예수님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발을 붙들고 그리고 절을 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천사들이 한 말을 또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시죠.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해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말을 꼭 전해다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서 또 갔습니다. 근데 왜 갈릴리일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생업에 종사한 바로 그 생계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또 만나자고 하시는 것은 이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도 너희들의 삶이 장소는 똑같다 할지라도 같은 차원의 삶이 아닐 것이라는 그렇죠? 훨씬 더 승화되고 그리고 훨씬 더 변화된 그러한 삶의 차원을 살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어서이죠. 말하자면은 그 전에는 갈릴리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 나면 피지컬리 그냥 그곳은 똑같은 갈릴리이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딱 알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으면은 그 새로운 곳에 왔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는 것인지 혼동되겠죠. 자기 자신도 혼동되겠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한 다음에 이거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일으켜 주신 사건인가? 아니면 이거 내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그런 단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사건인가? 이런 거 혼동되실 때가 없습니까? 어휴, 무한합니다. 네.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얼마나 같은 갈릴리 안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삶의 이제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고 내가 이제 뭔가 방식도 바뀌고 하려면 내 속에 있는 성품과 가치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죠? 당연히 목적과 방식에 성품과 가치관이 따라가지를 않으면 다시 이렇게 같이 화합되지가 않으면 그럼 계속해서 내적인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삶은 반드시 어떤 결론에 도착하게 되냐면 무의미와 공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금 분명한 의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정작 나의 성품과 나의 가치관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를 않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목적과 나의 지금 이 가치관은 계속 내 안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초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내적인 소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가 하는 결론에 다다를 때 무의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공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자기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품과 가치관도 다 바뀌었다라는 뭐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완전히 그들의 삶을 보면 다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볼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변화는 딱 한 가지라고만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이것이 뚜렷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려면 뚜렷한 자각이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아는 게 아니라 자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은 계속 무의미와 공허에 헛바퀴를 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 아 이런데 조금은 가치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는 살지만 그런 정도의 신앙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모든 것이 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하나님 노릇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다시 공허해지기 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인들의 첫 증언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트리거가 된 거죠. 그죠? 여인들이 이 증언하지 않았더라면 이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뭐 제자들을 이끌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 분명히 사용된 도구는 여인들의 증언이었죠. 제자들의 삶을 바꾸게 한 첫 단추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의 덕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의 동력은 무엇이었죠? 이 증언할 수 있는 이 동력은 무엇이었죠? 무서움, 그러니까 경외심, 그리고 큰 기쁨. 그죠? 자, 정리를 해보면 예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들은 첫 번째로 돌이 치워지고 빈 무덤으로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그 메시지에 매료됐다라는 거죠. 말씀에 매료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인격에 그 모든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힘된 말씀으로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생소함으로 말미암은 그 무서움이 경외심이라는 그런 다른 형태의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성도의 신앙의 이 도약은 이 여인들과 같이 무엇이 진정한 두려움이며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를 알고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피어나는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슴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떠나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과연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에게 각자의 몫으로서의 영적인 숙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실 텐데 과연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경외심이 있는지 또 나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지 세상 것들로 기뻐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정말 구별된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